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목금토일 4일 동안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데요.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마태복음에 나타나신 예수님, 금요일은 마가복음에 나타나신 예수님, 토요일은 누가복음에 나타나신 예수님, 주일은 요한복음에 나타나신 예수님. 그래서 사복음서가 다 똑같잖아요, 그죠? 다 예수님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복음서가 네 개나 있나? 그 이유는 어떤 한 물체를 보더라도 한 각도로 보면은 그 물체에 대한 한 개념밖에 없는데 네 가지 다른 각도로 보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그 물체를 정확히 더 이해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무한하신 분이신데 한 복음서보다는 네 복음서의 네 관점에서 볼 때 훨씬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복음서를 주신 겁니다. 다 각자 비슷한 점도 굉장히 많지만 각자 강조점이 있는데 그 강조점 중에서 굳이 몇 가지만 짚자고 하자면은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의 왕과 목자 되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개를 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으로 선비로 오신 예수님, 섬기는 예수님, 그리고 영광전에 고난받으신 예수님. 마가의 중심 주제는 섬김과 고난이에요. 섬김과 고난, 그리고 고난과 영광,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누가복음 토요일은 인간이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신에서 우리를 너무도 잘 이해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을 구하러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 그리고 예수님의 구세주이심 그거를 우리가 볼 거고요. 마지막 주일날은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날이라서 마태복음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이제 강조점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먼저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왕과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볼 텐데요.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그거 다 믿으세요? 믿어지시나요 그게? 근데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시는 거 아시죠? 무조건 믿어서는 사실은 내가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믿으면 안 되고 이게 왜 이런가? 내가 따져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추구해보고 그 다음에 내게 확신이 오고 내가 설득이 돼서 믿어야 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신 20세기에 가장 많이 영향 끼친 변증학자이고 영학 교수이신 그런 옥스퍼드 교수님은 50몇 살 넘어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계속 안 믿어 믿고 싶지가 않아서 끝까지 부인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기독교에 대한 사실이 예수님에 대한 사실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할 수 없이 믿게 됐습니다. 근데 믿고 나니까 너무 지적으로 설득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분이 쓴 많은 책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안 믿는 사람이 난 그거 성경 안 믿어. 그런 분들이 계시고 너는 왜 믿어? 그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 뭐 때문에 믿는다고 얘기하시겠어요? 몇 가지 이제 간단하게 우리 같이 생각해보면 첫 번째, 성경 자체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장해요. 성경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선지자들이 썼지만 선지자들이 인간적인 그런 자기들의 뜻과 결정과 생각에 의해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인간 저자가 있지만 그 배후에는 신적 저자가 있고 신적 저자가 인간 저자에게 그 생각을 유도하고 인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쓰게 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디서요? 몇 가지만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 저자가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 보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격화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보면은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의 무오성, 성경은 우리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다 그동안 계속 우리가 잘 간직해온 교리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하죠. 아, 성경은 인간이 쓴 거기 때문에 오류가 많아. 성경에 거짓말이 있습니까?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거짓말이. 사탄의 거짓말들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거짓말 했잖아요. 이삭도 거짓말 했어요. 다윗도. 그러니까 거짓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성경의 무오성,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뜻은 성경에 거짓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성경이 뭔가를 사실이라고 진실이라고 주장했을 때 그건 항상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역사책이니까 거짓말로 한 것들도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거짓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을 때는 그건 항상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이미 성취됐습니다.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쓴 것이면 다른 종교들 보세요. 많은 예언들이 있잖아요. 다 어긋났죠. 다 빗나갔죠. 여호와의 증인들 예언 보세요. 몰몬들 예언 보세요. 다 맞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예언들은 정확하게 계속해서 다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그죠? 처음에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근데 쫓겨났어요. 죄를 지어서. 근데 또 이루어졌어요. 언제요? 1948년도에. 세상에 이런 민족은 없습니다. 세상을 떠돌다가 2000년 후에야 다시 자기 나라가 생겨서 자기 나라로 돌아간 나라들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예언으로 주셨고 성취됐기 때문에. 여호수아 예언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면서 여리고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이 여리고 성은 이제는 다 멸망했으니까 다시 지으면 안 된다. 누구든지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 토대를 놓을 때 장자가 죽을 거고 마지막에 성문을 지을 때 막내가 죽을 거라고 예언을 저주를 했어요. 그것이 550년 후에 아합 왕 때 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여리고를 다시 지었고 짓는 과정에서 장자와 막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예레미야에도 많은 예언이 있는데 그 중에는 예레미야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던 예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거다. 바벨론을 위해서 멸망당할 거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에 두고 받아들여라. 받아듣기 싫죠. 나쁜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완전히 그때 반역자 이런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이루어졌죠. 다니엘서도 예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다니엘 당시에 세계를 제패던 왕국이 바벨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메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제국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 순서대로 그 세계의 제국이 있었거든요. 그걸 예언을 이미 다니엘이 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도 굉장히 많은 예언이 있죠. 구약에. 그런데 어떤 분이 책을 썼습니다. 책을 쓰면서 자 구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단 8개가 단 한 사람을 안에서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계산해 보니까 10의 17승분의 1이더래요. 한 사람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8개가 다 이루어질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 10의 17승은 100경인데 100경. 그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실버 달러 아마 쿼러보다 조금 클 거예요. 실버 달러를 10의 17승계를 가지고 텍사스에를 이렇게 다 깔아놓잖아요. 텍사스를 다 덮고 위로 쌓아가지고 2feet 60cm를 덮어요. 그렇게 많습니다. 17승계가 그 중에 단 하나에게 표시를 합니다. 펜으로 표시해가지고 그냥 막 섞어놔요. 그러는 한 사람에게 눈을 가리고 텍사스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단 하나를 집는데 이거 표시된 걸 집어야 돼. 그 사람이 그걸 집을 수 있는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단 8개가 성취될 확률이. 근데 예수님에게 성취된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구약의 예언은 그보다 훨씬 더 많죠. 인간이 우연히 쓴 거라면 성취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취된 거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봤고요.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인데 탄생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탄생하셨고 삶과 죽음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부활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약의 예언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낙이 700년 또는 그 전에 수천 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탄생. 탄생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제가 저녁을 맛있게 해서 수시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더니 짜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아마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들으니까 아주 말씀으로 너무 잘 훈련이 돼 있으셔가지고 그냥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쭉쭉 진도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가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1절은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요셉이 고민하고 있었죠. 마리아가 정혼했는데 느닷없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말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죠? 임신했대요. 근데 어떻게 임신했다고요? 성령이 임신을 시켰대요. 누가 믿습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도 못 믿었어요. 그 대신에 의로운 사람이라서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그냥 마리아를 사람 앞에 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돌 말지 않고 조용히 그냥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중에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천사 나타나서 21절을 말해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1절에 마태가 코멘트 하기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렇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그리고 요셉이 그걸 받아들이려 한 것도 이 모든 것이다.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700년 전에 예언돼 있던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글자 그대로 헬라어 히브리어거든요. 임 함께 아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 그 말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함께 계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면 그에 대해서 가장 커다란 임팩트가 뭘까요? 그것은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커다란 영향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거래요. 더 많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가장 중요할까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함께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될까요? 네, 우리의 힘이 삶이 힘든 이유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죄가 정말 많더라고요. 후회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생각하면 우리 자식들에게 잘못해준 것도 마음에 많이 아프고 아내한테도 모진 말을 많이 했고 부모님한테도 불효를 많이 했고 사람들에게도 무례하게 많이 했고 상처를 많이 줬고 많이 그랬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면 저도 또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자녀들에게도 좀 서운한 게 많이 있고 아내한테도 서운하고 우리 부모님도 완벽하지 못하시고 나한테 무례하게 군 사람도 많고 죄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삶이 힘듭니다. 죄 때문에 상처받고 죄 때문에 외롭고 그죠? 죄 때문에 싸우고 이런 그 각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 어려운 일들이 어떤 나라 사이에 되면은 전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죄 중에는 가장 보기 싫은 죄 중에 하나가 이기심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든 말든 상관 안 하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예. 우리 돈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그 돈을 자비롭게 쓰게 하면은 지금 기근 다 없어질 텐데 굶어 죽는 사람들 아직도 많이 죽잖아요. 우리 이기심이 이 세상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죄가요. 물론 죄는 많이 이기심 말고도 많이 있죠. 죄를 가장 근본적으로 요약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죄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것도 요약하면 온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또 그걸 안 하잖아요. 그걸 못 하잖아요. 그죠?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죄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살아가시니까 우리에게 최선인데 우리에게 최선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다른 짓들을 하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니까 그게 서로 상처가 되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제일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 먹지 말랬는데 자기 생각에는 먹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사탄에게 욕받아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하지 않아서. 그래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든 이유는 죄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그래서 죄의 역사입니다. 우리만 그렇게 산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담과 이브 이후로 이 세상의 역사는 죄의 역사로 볼 수 있고 또 심판의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공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결과로 넘겨주면 그게 심판이거든요. 죄의 역사이자 심판의 역사입니다. 근데 동시에 감사한 것은 세상의 역사는 또 구속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일을 하셨죠. 예수님 나기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됐죠. 예수님 오시는 게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실 뿐일 700년 전에 예언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이 예언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었죠.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지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많은 내용이 예언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성취된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보면은 헤롯 대왕이 동방바스 세 사람이 와가지고 왕한테 물어보죠. 자, 이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 같이 경배할게요. 그랬더니 헤롯이 너무 놀랐죠.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야? 없애야겠다. 그리고 자, 너희들 가서 왕 찾아가지고 경배하면 나한테도 얘기해줘. 그러는데 몰래 딴 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에 군대들 보내서 다 두 살 이하를 다 죽였죠. 근데 자기가 알고 싶어요. 이 동방박사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근데 그 사람들이 답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미가를 이렇게 읽습니다. 유대 땡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오도다. 내게서 나시는 자가 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자, 미가의 서에서 지금 몇 가지가 지금 예언이 되어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정확하게 예언했죠. 정확하게 이루어졌죠. 왕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죠? 다스리는 자가 나올 거라 예언을 했습니다. 왕이 나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나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죠? 유다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나올 거다. 그리고 영원히 사실 분임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히 사실 분임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디서 나올 것인지 그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일 거라는 사실까지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 사실을 이사야도 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다 잘 아시는 구절들이에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오실 거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믿기 쉬운 일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믿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유주의학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됩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평강의 왕, 다윗의 왕지에서 영원히 지혜롭고 평화롭게 다스릴 왕이라는 것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걸 믿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전에 먼저 물어보죠. 동정녀 탄생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믿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도 믿을 수 있죠. 그죠? 기적이니까 둘 다. 인간의 지성을 초월하고 이성을 뛰어넘는 거지만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있으면 그것도 믿을 수 있겠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 신학자라고 하는데 안 믿어요. 그거를. 왜 안 믿냐면 이 사람들이 이성주의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다 거부해버립니다. 모든 기적을 다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아요. 신학자인데 부활을 안 믿는다고? 이상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을 안 믿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도 안 믿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셉도 안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누가 믿었겠습니까? 마리아는 믿었겠죠. 근데 요셉도 안 믿었는데 또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죠? 요셉은 어떻게 믿게 됐죠? 스스로 노력해서 그건 아니에요. 요셉은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천사가 얘기해서 나타내서 얘기했잖아요. 천사가 나타내서 얘기해주면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지죠. 천사에 나타나서 얘기해줬는데 믿었죠. 그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증명을 하셨고 그죠? 자기의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고 그래서 우리 믿을 수 있죠. 예수님께 근데 따라다니던 소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뭘까요? 어떤 소문이 따라다녔을까요? 사생아라고 하는 소문이 따라다녔습니다. 안 믿으니까 동료의 탄생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이 아니고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워서 난 그런 아들이다. 그런 소문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다가 예수님이 그들을 정죄하시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은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안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 그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이미 2000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믿기가 훨씬 더 쉬워졌죠. 물론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동료의 탄생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믿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의 삶과 죽음도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탄생뿐만이 아니라 삶과 죽음도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이사야는 말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같은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남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이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 치유와 해방과 자유를 주실 것이라는 예언, 기쁨과 찬송을 주실 거라는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용서와 변화를 주실 거라는 예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이 이 예언을 성취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나사렛 가셔서 회당으로 들어가셨는데 딱 갔더니 예수님 보고 지금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두루마리를 갖다 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받고 쫙 펴서 어디를 펴십니까? 61장을 펴십니다. 그리고 그걸 읽으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근데 재밌는 것은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심판의 날을 전파하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날을 싹 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초림하셨을 때는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구원하러 오셨지. 재림하러 오실 때는 심판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뒤를 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까지만 인용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님 사역이 이런 모든 일이 이루셨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먹은 자를 귀를 열려주시고 멍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마귀 들린 자를 마귀 쫓아내시면서 이 모든 사역, 이 예언을 다 이루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자,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구절인데 이것도 아주 상세하게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셨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죠. 너무 놀랍게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았어야 할 형벌과 슬픔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 형벌을 받았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서 내가 죄인을 깨닫지 못하면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구세주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꾸짖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받았어야 할 형벌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죠. 우리 슬픔도 이사야서 53장 6절 7절은 우리가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자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죄악의 대가를 모두 주님께서 담당하셨고 그리고 잠잠하셨다. 그것도 글자 그대로 성취하셨죠. 빌라도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왜 대답 안 하냐. 내가 너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걸 너가 모르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너에게는 그런 권력이 없다. 얘기하시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제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리고 53장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예수님 당시에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도 자신의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신명기 보면은 사람이 만일 죄국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진노의 심판을 다 한 번 받으셨잖아요. 그게 저주가 아니면 뭡니까? 저주를 받으셨죠.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셨죠. 우리 대신에 받으신 징계와 채찍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악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됐죠.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던 것이 결코 값싼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아주 값비싼 희생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구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보면은 22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을 아주 상세하게 여기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2편 1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일곱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거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버림받으신 분 느끼셨을까요? 네,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고 느끼셨어요. 그 순간에.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으실 때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죄와 일치되신 예수님만 그 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함께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받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으심의 절규입니다. 그 절규는. 그러나 또 하나 근데 우리가 시편 22편 1절에서 봤듯이 시편 21편 1절의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내가 시편 22편을 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성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들을 더 선포 예언을 이뤘었을까요? 6절에서 8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이것도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네가 구세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예수님을 조롱을 했었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2편 14절 15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버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그때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죠. 그대로 성취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셔서 말씀하신 일곱 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하셨죠. 18절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루어졌나요? 그렇죠?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옷을 가지고 그대로 제비 뽑았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많은 것이 이루어졌으면 22편에 뒤에 있는 내용들도 성취되겠죠.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22절, 2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나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니. 이 말씀들도 그대로 앞으로 성취될 것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냐고 하는 그 절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인류 구원에 대해서 온 모든 끝이 땅의 모든 끝이 돌아오며 나라의 모든 족속이 예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도 그대로 성취됐어요. 부활도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누구이십니까?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1절 2장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16편 10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도 그리고 호세아도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스킵들을 하고 결론을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의 탄생, 삶, 죽음과 부활이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신뢰할 수 있다. 또 예수님께 우리 삶을 맡길 수 있다. 예수님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여러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히 그냥 의심 없이 전격적으로 믿고 내 삶을 다 맡겨드릴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왕과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목자 되신 예수님. 자 먼저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목자 되신 우리의 왕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얼마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시리즈로 몇 주 동안 말씀을 같이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일단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메시약,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지금 분사인데 그 당시 구약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왕 그리고 누구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예, 그죠? 이 세 사람 세 부류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근데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왕이었어요. 왕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왕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 다윗의 언약으로 주신 왕, 그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긴 했어요. 오면은 우리를 로마 앞뒤에서 구해주겠지 이런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먼저 죄에서 구해주러 오셨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메시아를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은 메시아 예수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헬라어입니다. 메시아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퀄스 메시아 예수. 근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말은 왕 되시는 예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난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였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계시지 않으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 건지. 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왕으로 받아들였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은 왕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왕으로서 어떤 통치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 명예직이죠. 그렇죠? 통치하는 사람들 다 따로 있고 정부가 있고 왕은 그냥 명예직인 그런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이 잘 와닿지가 않죠. 근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말, 왕이면은 다스리는 나라가 있겠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뭐라고 부르죠? 그죠. 예수님의 나라라고 부를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는 히브리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를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대신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마태는 그거를 한자로 하니까 천국이 됐어요. 그래서 천국이란 말은 equals 하나님의 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 예수님이 왕이 되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는 영역,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현재 통치하고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영역은 온 세상이 되어야 되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은 잠시 그렇지가 않죠. 왜 아닐까요?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반역의 영역이에요. 사탄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통치는 누가 받아들여요? 그죠?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누가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반역의 영역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왜요? 반역하고 있는 사탄과 반역하고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제거하시고 이 죄를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실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겁니다. 그럼 현재 이 세상은 어떤 겁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없습니까? 그렇진 또 않아요. 왜냐하면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슬래시 아직 점점점. 이 말은 신학자들이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이미 아직 already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왕이 오셨으니까. 왕이 통치 시작하셨으니까. 근데 아직 완전히 임하진 않으셨어요. 재림하실 때 완전히 임하실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신학적인 용어로 쓰면은 already inaugurated.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근데 not yet consummated.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반역하고 있는 사탄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어디죠? 교회요. 교회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의 메시지에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보니까 침례 요한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왔느니라. 천국은 하나님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까 회개하라. 침례 요한의 사역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시작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태는 그죠? 유대인들을 썼으니까 천국이라고 했고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그 13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알곡과 가라지, 물고기를 모으는 굴, 겨자씨, 밀가루 반죽에 감춘 누룩, 밭에 감춘 보화, 좋은 진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화들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이 세상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그냥 다 자라고 있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잘 살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죠? 돈도 더 많이 버는 것 같고 더 재능도 있는 것 같고 똑같아요. 구분이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눈으로 보기에도 구분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보면은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한테 우리가 가라지를 좀 걸러낼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죠? 그러지 마라. 걸러내다가 너희들 실수로 알곡을 상한다. 그냥 또 언제까지? 네, 추수할 때까지. 추수하면 갈라지는 거죠. 물고기를 모으는 구물도 마찬가지예요. 겨자씨는 어떤 비유입니까? 밀가루 반죽에 감춘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데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인정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서서히 자라고 있죠. 서서히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세상을 덮는 나무가 되고 밀가루 반죽에 가진 감추인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다 팔아도 그걸 사도 너무도 100배, 1000배, 10000배 투자 가치가 있을 디비덴드가 나올 그런 가치다. 이런 얘기를 그 비유를 하시는 거죠. 부활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함께 하셨어요.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도대체 40일 동안 무슨 말씀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알아맞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 사도행전 1장 3절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때 크리스천은 누굴 말하는 누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백성들입니다. 이중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요새 그 법이 바뀌어서 65살 되면은 한국과 미국 이중 시민권 가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가지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장점이 있겠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한국 시민이건 미국 시민이건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법을 지키면서 좋은 시민으로 본을 보며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간 애들이죠. 교회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 나라의 통치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교회 다니지만 통치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그죠? 있겠고, 하지만 교회 다니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다 공존하고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백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제, 목자 되신 우리의 왕입니다. 목자 되신 우리의 왕. 마태복음 2장 6절 보면은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이신데 다스리는 자 우리 왕이신데 그냥 왕이 아니고 왕은 군림하는 거잖아요, 그죠? 통치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시키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이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 목자이신 왕이래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은 이래. 내 heart, 내 존재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 있는 나는 이렇게 난 묘사할 수 있겠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여러 가지 하느님이시니까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나는 내 하트에서 내 삶 내 존재의 중심에서 이런 사람이야라고 말한 것이 이거 딱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온유와 겸손은 영어로는 gentle and lowly in heart. 헬라어로는 Praus, Amy, Kai, Tapenos, Tecardia. 여기서 이 heart, 마음, 이 영어로는 heart, 헬로로는 cardia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람의 가장 중심된 부분을 말하고 있죠. 가장 중심된 그분의 본질된 부분. 예수님은 내 본질에서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Praus, 온유하다고 하는 말, gentle하다, 자신의 중요성에 도취되지 않았대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배려 깊은 거래요. 예수님은 자신의 중요성에 도취되지 않은 분입니다. 자만심, 이기심, 자존심보다는 이타심, 배려심이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묘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왜 너 나한테 이렇게 기도도 잘 안 하고 순종도 안 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는 뭐가 필요하니? 어디가 아프니?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오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의 중요성에 도취되지 않은 배려 깊으신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타페노스, 로울리. 잘난 채 하지 않은 겸손한. 자, 나를 봐. 나를 높여줘.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높여줄게.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줄게.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점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본성의 중심은 온유함과 배려심으로 가득 차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시다.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엄격한 분이셨으면 하나님도 엄격한 분이시겠지.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했으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도 느끼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우리가 자랐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야 돼요.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기까지 굉장히 계속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성 이런 분이세요. 온유함과 배려심이 가득 차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멍에를 메고 짐을 지라고 하는 말은 쉬게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멍에를 메고 짐을 지는데 어떻게 쉬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같은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소에게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겠는데 보통 두 마리가 한 쌍이 됐었어요. 두 마리가 크기가 똑같고 힘이 똑같으면 무게가 똑같이 배분되겠죠. 똑같이 힘들겠죠. 근데 한 마리는 엄청 크고 힘이 센데 한 마리는 요만해요. 그런 매달려 있겠죠 그냥. 그게 예수님이고 큰 소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거기 매달려 있으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짐을 지는 말은 거기 매달려 예수님이 우리 짐을 대신 다 져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짐을 져주기 때문에 나는 힘을 얻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는 좋은 목자이시다. 우리의 왕이시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드려야 되는 순종해야 되는 그런 왕이시지만 군림하면서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런 좋은 목자인 왕이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어요. 아직 신뢰 안 가는 분은 그냥 믿을게 하지 마시고 더 찾아보세요. 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지적으로 납득이 돼야지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신뢰하려고 하면은 신뢰하고 싶어 하는 거지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열심히 계속 노력해서 신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예수를 왕으로 모신다는 말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그의 품에서 쉴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한 짐을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심판을 다 받으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여 나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라고 절규하셨을 때 그 절규가 얼마나 커다란 상처에서 얼마나 커다란 고통에서 나온 건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받아들여서 왕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쉼을 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나의 좋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 예수님께 우리 짐을 다 맡겨서 예수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